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장입니다. 15절에서 19절을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읽고 같이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15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읽겠습니다.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함께 18절 19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또 몇 가정이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을 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마음속에 주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큰 감동과 또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한 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항상 1, 2, 3월은 정신없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요한복음 제가 20장, 21장을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도 세 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또 세 번 하셨어요. 예. 평강은 참 특이한 감정 상태입니다. 예. 평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 어쩔 때는 평강이 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평강이 뭐였지 이렇게. 우리 타락한 죄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게 이 평강이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이켜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평강보다 근심과 염려,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안 그래야 되는데 훨씬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저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로 어떤 해설을 덧붙여서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본문 말씀 그대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을 뒤로 넘겨보면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복음서에 다 있듯이. 그리고 20장, 2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20장, 21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 21장의 내용들을 제가 전할 것입니다. 그 2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장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 빈무덤에 대한 사건으로 2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무덤을 처음 봤던 사람이 지금 20장 1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날 아침에 해도 뜨기 전에 무덤을 찾아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정말 짓누를 수 없는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과 괴로움과 황당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리시다가 아주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괴로운 심정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 빈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주의 첫날이었는데 오늘 같은 주일이에요. 주의 첫날이라는 거는 요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과 똑같은 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데 손님이 한 명 왔어요. 그런데 손님이 보통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손님이 들어오기를 바로 벽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장은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황당한 사건들만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벽을 통해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이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을까? 성경에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것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벽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손을 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다. 그 다음에 옷을 열어서 옆구리에 있는 큰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양쪽에 관통에 있는 그 상처가 온전해지지 않고 그대로 상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물었겠지만 그 상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 제자들도 좀 황당한 것이 한 8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아주 그 장사 지낸 바 되셨었는데 지금 이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자들도 굉장히 슬픔과 좌절 속에서 한 주간을 한 8일 정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한 지난 8일 동안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란 사람이 죽고 나니까는 그 예수를 징그럽게 아주 혐오하고 증오하던 사람들이 이참에 예수님의 시체를 없애버려서 그 소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바리새인이나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없앴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곁에 없는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한 모습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 집에 모여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제 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난 사람이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부턴가 마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처럼 굉장히 뭔가 두려워하면서 맥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 좌절한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어디에 있냐면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집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도 버리고 자기의 생업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이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어디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때에 십자가 사건 당시에 제자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시체까지 없어지고 나니까는 제자들의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은 19절에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의 변한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함께 모여있지만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됐을 때 한때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들을 눈을 피해서 몇 달을 도망 다니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친일파 앞잡이들이 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집에 불도 지르고 몰래 밤에 그 사람들을 빼내다가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지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없지만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 나를 보게 되면은 나한테 해코지라도 하던가 아니면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아마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은둔하고 있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에 떠나 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한 판단, 내 믿음을 향한 평가, 이런 게 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다음에 이러한 변한 모습이 있었어요. 24절과 29절에 있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 믿음이 없기로 소문났었던 도마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도마는 무슨 약속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날 그 방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 제자들 앞에서 나중에 이렇게 뒷북을 쳤어요. 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이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세 가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가 내 곁에 있지 않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러한 변한 모습들을 종종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시냐면 야외에서 만나셨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는 갈릴리 바다의 다름입니다. 다른 똑같은 이름인데요.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장소입니다. 자, 때는 이른 아침이고 제자들은 이제 3년 동안 버려두었던 그물들을 다시 손질해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2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1장 3절을 잘 보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 계속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을 위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이 암시가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멀리 바닷가 쪽에 보니까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라 제자들이 그것이 뭔지 잘 몰랐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7절에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의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자, 왜 베드로가 뛰어들었을까요? 양심에 무슨 가책이라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반가워서 뛰어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게 분명합니다. 말씀 전체를 봤을 때 베드로는 직접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근처로 갔습니다. 그 거리는 대략 한 90m 정도 된다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뭍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쪽에서 그물을 당겨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153마리의 고기를 이날 새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습니다. 빵도 드시고 고기를 숯불에 구워 드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초점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다 드시고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 굉장히 춥습니다. 냉기가 서려 있는 곳에서 베드로는 수영을 했기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었죠. 그 상태로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생각하기를 요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도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같은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본 후에 한 보름 동안, 오늘 이 고기 잡는 이 순간까지 한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에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질문했던 저는 이유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불과 한 3주 전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 부인했고 마지막 부인했을 때는 내가 부인했던 그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나가는 그 예수님의 눈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랑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부터 극도의 불안과 마음의 그런 죄송함과 수백 가지의 그 감정에 사무쳤던 사람은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과도 해야 하고 용서도 구해야 하고 무릎 꿇고 회개도 한번 해야 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너와 눈을 마주쳤을 때만큼은 고백을 하고 나에게 와서 변호를 했어야지. 내가 시신이 없어졌을 때 너는 나를 찾으려고 했느냐? 구구절절한 변명의 기회를 주셨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또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같은 질문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묻게 되면은 그 대답,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는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얘기를 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짧은 세 번의 질문에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모든 게 다 스며들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의 이유를 물어보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자식이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물어보면 답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든지 안 하는지지 생각해 볼 게라든지 그런 답은 없습니다. 거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자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곁에 있고 내가 열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절망과 좌절이 오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주님이 곁에 없다 보니까 그 사랑이 전부 식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 믿음의 태도는 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영적 태도는 지속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크게 근심하게 된 것도 아마 베드로의 그 믿음 중에 이 지속성의 문제가 아마 베드로의 발목을 잡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지속될 때 있어서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내가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데서 그 가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지속성은 우리 성도들의 신실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세 가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 무엇보다 신실함이 우선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은 군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이 직업의 공통점은 한 순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군사나 운동선수와 농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과 비슷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속적이어야지 한 번에 큰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실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내 믿음을 두고 정말 뜨거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열정이나 열심 이것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뜨거움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열정이나 열심은 내 꿈을 이루거나 내 열심, 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쓸만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진리 위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은 때로는 예수님을 앞서 나간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에게 진짜 뜨거운 믿음을 너는 가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18절, 21장 18절, 19절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가 장차 어떤 일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이 드려지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베드로가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에게 뜨거운 믿음과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지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일 것입니다.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게 사랑인 거지 나는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겠어. 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믿음. 두 번째, 지속적인 믿음. 그리고 뜨거운 믿음.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도 좋습니다. 분명한 사랑, 지속적인 사랑, 또 뜨거운 사랑. 이 세 가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정말 셀 수 없는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세 가지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잘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항상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뜨거운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지속적인 믿음과 뜨거운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정말 기쁨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가운데 또 질병으로 많은 또 치료를 또 필요로 하는 분도 계시고 많은 여건과 다른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 질문해 주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기쁘게 대답하며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에 반응하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707장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707장 1, 2, 3절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제자들이 낙담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는 멀리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항상 계셨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항상 분명하고 또 지속적이고 뜨거운 그 믿음과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있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내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